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상업용 여객선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적어도 4개 업체에 여객선과 화물선의 쿠바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이를 선박은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까지 150km 구간을 왕복 운항하게 됩니다. 여객선 외에 미국의 민간 항공사인 제트블루사는 오는 7월부터 뉴욕과 아바나를 오가는 전세기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은 아직은 교육과 문화적 목적의 여행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50여 년에 걸친 양국 간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3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대회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범인들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ISIL은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은 칼리프 소속 병사 2명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리프는 자칭 ISIL이 세운 이슬람 국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ISIL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총격범들이 ISIL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수사국 FBI 등이 이번 사건의 총격범들이 ISIL이나 다른 테러단체와 연계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지부티에 도착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부티에서 이스마일 오마르 구엘레 대통령과 마하무드 알리 유스프 외무장관을 만난 뒤 미군기지로 이동해 미국 관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부티 미군기지는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아덴만 일대 중동지역에 파병된 미군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캐리 장관은 앞서 어제는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소말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공항에서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관리들과 3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말리아 외무장관은 VOA에 캐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소말리아 상황이 호전됐음을 보여준다며 회담은 소말리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 대사관을 재개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국제공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파괴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요하네스 반데르 클라우 예멘 구호담당 협력관은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면 의약품과 주요 생필품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며 사나국제공항은 예멘 내 다른 공항 항만들과 함께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에서 활동하는 유엔 구호 요원들은 식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후티반군을 겨냥한 사우디 주도연합군의 공습에 따른 불안으로 구호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법원이 오늘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살해 사건을 주도한 남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45명 가운데는 경찰관 19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폭행을 중단시키지 못했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간 법원은 45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파르쿤다라는 이름의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19일 카불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훼손했다는 허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중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의 죽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위를 촉발시켰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확산됐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어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뉴 브리테인 섬 코코포 마을 남쪽으로 133km 떨어진 지역의 지하 63km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1m에 달하는 비교적 소형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파푸아뉴기니는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6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북한과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 수석 대표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ung Kim met with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resentative.
일본 정부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국제 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They had a very productive discussion on a wide range.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 성과와 미래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탐색적 대화의 성격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황 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탐색적 대화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건이나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황 본부장은 양자든 다자든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고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육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놓고 오자간 그림이 그려졌다고 본다며 그런 공감대를 북한에 전달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 육자회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탐색적 대화라고 부른다고 풀이했습니다. 탐색적 대화가 열릴 경우 구체적인 육자회담 재개 조건이 집중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호를 보여야 한다면서도 북한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모두 본 뒤에야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신뢰할 만한 핵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황 본부장은 4일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기 위해 5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ung Kim met with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resentative.
제프 레스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루어진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와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장관 회동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레스키 부대변인은 또 황 본부장의 이번 방미가 미한 양국의 밀접한 공조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일본 총리실 산하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엔 대표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have no future unless it resolves.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고령화하는 납북자 가족들과 구출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납북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라며 북한이 지체 없이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솔직하게 통보하고 조속히 납북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일본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인권 문제 해결을 향한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Sustained action by the Security Council,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to continue.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저지른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할 때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투명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North Korea and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provide the families of all persons.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모두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일 간 양자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체계적인 인권 유린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토론회에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도 참석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북한이 지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도 가짜 메구미 유고를 보냈다며 이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가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이 동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UN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법을 꼽았습니다.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ally created a groundswell of interest in the human condition in North Korea.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관심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략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주요했다고 커비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And in particular, in Europe, in North America, in Japan, and in Australasia,
특히 유럽과 북미, 일본, 호주 등의 강력한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UN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we just stay the course, we believe that there could be improvement in human rights condition,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remain.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재임 시절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북한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는 앞서 지난 1월 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북한 제재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한국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최근 남북 공동행사 사전 접촉 승인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척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여성운동가들의 비무장지대 도보 횡단 계획에 대해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화해를 위한 유익한 시도란 평가와 함께 인권유린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여성 비무장의 날인 오는 24일 걸어서 비무장지대를 횡단하겠다는 국제 여성 민간대표단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 계획을 승인했고 한국통일부도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Women Cross DMZ, 즉 여성들이 DMZ를 넘다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 평양에서 국제 여성 토론회를 연 뒤 24일 걸어서 DMZ를 넘어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여성단체들과 비슷한 행사들을 열 예정입니다. 이 운동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인엄 씨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출신 메리드 맥과이어 씨 등 30명의 여성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설립자인 크리스티나 안 씨는 지난달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 구축을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y are we walking? We're walking to invite all concerned to imagine a new chapter in Korean history.
대화와 상호 이해, 용서로 상징되는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또 군사 긴장의 완화를 위해서 군사비를 남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 보호로 돌리는 한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평화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계획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 언론들을 통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계 인권단체인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과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평화 행진이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다면서 평화와 인권 위기를 누가 조성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선군 정치를 통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공격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할 게 아니라 80살에서 90살의 노령이 된 한국전쟁 국군 포로들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북한인들보다 더 인권유린을 당한 사람들은 없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란 사실을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북한 여성들이란 현실을 볼 때 여성 운동가들은 북한 여성들을 먼저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 행진이 아니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정권의 압제 때문에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진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워싱턴의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에 스타인엄 씨가 먼저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읽은 뒤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엄 씨는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도보 횡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자국민을 압제하는 북한 정권과 맹목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건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보 횡단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아 스타인엄 씨는 지난 2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압박을 통한 변화 시도는 오히려 변화의 벽이 되고 고립과 규탄, 주민과 관리들 사이의 접촉 단절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타인엄 씨는 접촉의 단절은 더욱 단절을 가져오는 반면 잦은 접촉은 더욱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북한 정권을 정당화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엄 씨는 특히 단체가 최근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거듭 비무장지대 걷기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omen in particular initiate and pursue peace efforts in Ireland, for instance.
과거 북아일랜드의 종교와 지역 분쟁이 평화적으로 정착된 배경엔 여성들이 경계를 넘어 주도한 평화운동이 있었던 만큼 한반도에도 이런 여성들의 시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 역시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여성들의 도보 횡단 계획은 멋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과거 제네바 북핵 합의나 최근의 이란 핵 합의가 사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만큼 이번 도보 행사 역시 평화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는 것일 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며 다른 방편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환기하며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돕는 상징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그런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미 테리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5일 VOA에 페퍼 소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여태까지 문제는 지금 북한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대화를 나눈 거 좋죠. 근데 이 그룹이 어떻게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상한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맞춰야 될 때 맞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리아 스타는 유명한 여성 운동가인데 여태까지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여성 운동에 바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얘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여성의 권리 문제가 심각하고 그럼 이 문제들을 초점을 맞추라 이겁니다.
차례 교수는 신뢰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을 믿고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조약 체결까지 주장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군과 해경이 이달 중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 여단 소속 특전팀과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 4척, 링스 헬기 등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6년에 시작된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 세력을 탐색해 저지하거나 퇴거시키기 위해서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미래 행복 통장 사업을 오는 11월에 시작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4년 만에 미화로 약 4만 6천 달러에 상당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오는 11월 도입된다며 이를 위한 시중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한국 정부가 그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인 미래행복통장은 북한 이탈 주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거주지에 전입한 지 반년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 달에 최대 460달러까지 길게는 4년 동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매달 460달러씩 4년 동안 저축하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4만 6천 달러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해 실시한 탈북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 실태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53%로 이는 한국 국민의 전체 고용률인 61%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도 1,350달러로 일반 한국 국민의 3분의 2 수준으로 이는 탈북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9개월로 일반 국민들의 67개월에 비해서 크게 짧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래 행복 통장 제도가 시행되면 탈북자들의 취업률 증대와 장기 근속을 유도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고용주에게 주던 고용지원금 등을 탈북자들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증권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또다시 북한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4일 미국의 금융전문 매체인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대북 투자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일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북한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이는 1980년대 마오쩌둥 때문에 중국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사망했고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듯이 북한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1월 영국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Another country in Asia that I'm extremely optimistic about, I would put all of my money there if I could.
북한은 자신이 상황을 극도로 낙관하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9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거듭 밝히면서 미국인이라 대북 투자가 불법인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북한이 주조한 금화를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조지 소로스 회장과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해 10년간 4,2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미국과 한국의 외교 안보 분야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 성과와 미래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6일 서울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지난해 530 개혁조치를 발표했고 포전담당제와 같은 농업개혁조치를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5%까지 보는 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서구 사회를 직접 경험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향후 몇 년간 개혁과 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이 끝났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since the end of last month,
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느낀다며 지난달 말부터 적어도 민간 부문에서 남북교류가 시작됐고 향후 몇 달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 정권의 경직성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사회가 갈수록 시장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정권은 여전히 경직돼 있는 모순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 내에 뭔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And in any society when you have the politics moving in one direction,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정치와 사회 영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그 나라는 깨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가 과거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부각됐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내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분단 유지 비용의 증가와 통일 비용을 비교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상 유지에 치중해온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과 핵 확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우려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여전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China is they're probably very frustrated with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매우 답답하게 느끼겠지만 앞으로도 북한 정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선에서 지원하면서 현상 유지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또 중국 내에서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20개 이상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설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의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악단이 평양이란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영화에 이어 대중음악에도 북한이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음악 밴드로 알려진 블러가 12년 만에 새로운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매된 이 밴드의 8집 앨범에 평양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블러에서 노래 부르기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먼 알반이 2013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단편적인 묘사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러는 지난 1988년 결성된 4인조 록밴드입니다. 음악은 전반적으로 울적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돕니다. 종소리와 기계음이 묘한 소리를 내는 가운데 내일이면 평양을 떠날 한 외국인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내일 떠나네. 나무들은 끊임없는 방송을 증폭시키네. 나는 그 소리를 갈망할 수 없네. 묘는 허물어지고 완벽한 도로는 당신 없이는 비어 보일 것이네. 위대한 지도자들을 감싼 분홍빛 조명은 빛이 바래고 당신의 태양이 거기서 뜰 때쯤이면 이곳의 태양은 파랗게 변하네. 은빛 로켓들이 오고 평양의 벚나무들, 나는 떠나네. 데이먼 알반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미러신문에 북한에서는 모두가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곳은 마법의 왕국이라며 어디를 가든 김씨 일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미친 마법 아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단히 흥미로운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는 또 평양이란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그곳에 대한 나의 인상을 매우 추상적이고 은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러는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 대중음악의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추구한 이 밴드는 영국 최고 권위의 브릿 어워즈를 5차례 수상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 공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헐리우드 영화 인터뷰가 북한을 소재로 삼은 데 이어 영국의 유명 음악 밴드가 평양을 주제로 곡을 발표한 것은 서구 대중문화계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북한의 대남 조직인 225국과 접촉해 한국 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춘패 추뢰 전 식렬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보예술단체인 추뢰 대표인 전 씨는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련 소속 인사이자 북한의 공작원인 박모 씨에게 포섭돼 지난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와 함께 옛 통합진보당원으로 있으면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인터넷에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거나 통합진보당의 당직 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 상황 등을
박 씨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묘목용 씨앗을 지원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북한에서 잣나무 묘목 10만 그루를 직접 심을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그린 코리아가 최근 북한에 묘목용 씨앗 6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춘호 사무총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씨앗 6톤이 지난달 25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3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씨앗 6톤을 이번에 남포항으로 보냈습니다. 잣나무, 또 잇갈나무, 낙엽송이라고도 하죠. 단풍나무, 오리나무, 백향나무 등 5가지 종류의 나무 씨앗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앗 6톤은 10kg 플라스틱 통 600여 개에 담겨 중앙양묘장과 지방양묘장으로 보내졌다고 이춘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산림 녹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살인복구도 총포성 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또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라진 선봉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묘목을 심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진 선봉 지역부터 먼저 나무를 심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원화동에 심었었는데 10만 그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올 거고 잣나무 중심으로 묘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할 묘목은 대부분 잣나무로 중국 용정 목포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춘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2013년 1월 설립된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는 2002년부터 활동해온 선교단체 러브 포 올 네이션즈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브 포 올 네이션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가 2006년부터 북한 산림 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억 그루를 목표로 잡은 것은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북한의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으려면 헥타르당 3천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이 단체에 수림화와 월림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평양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교통, 통신시설 이용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에 5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라선 지역에 잣나무 5만 그루와 라일락 3만 그루 등 총 20만 그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북한에 묘목용 씨앗 40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묘목수로는 40억 그루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기준으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황폐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산이 황폐화된 것은 다락밭 개간과 무분별한 벌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통일 경제 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성규 교수님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등 북한과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구 내 북한 주민 방문과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으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의 제한을 받아온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통일기반 팀장 김성수 씨의 설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 통일경제특구법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저희 경기도는 남부 북부 지역이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과 인접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그 위치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저희 경기 북부 지역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큰 하나의 힘을 얻는 그런 게 계기가 된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및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의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한 기조 발제 뒤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방안이 논의되는데요. 먼저 경기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개성공단 1단계인 300만 평 정도의 규모,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의 규모인 한 1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계산을 하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100만 평 정도를 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경기도만 6조 4천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5천억 정도, 취업 유발 효과는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특구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그 추진한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야의 어떤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치의 통일특구 현실 설치의 어떤 현실성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컨대 통일특구를 설치할 곳에 할 경우 이곳에 그 제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던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 북부시군 시장과 군수, 도의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참석한 사람들은 통일특구를 만들면 발생할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이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그 낙후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지고 또 평화로워지고 또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그 동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접경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 평화와 구체적인 그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 경제 특구법과 좀 더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수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사실상 이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게 그 접경지역 지원 그 특별법이 생겼는데 명칭은 특별법이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특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뭐 군사시설보호법에 다 하위법으로 돼 있어서 이 접경지역이 개발이라든지 무슨 뭐 기업 유치라든지 다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을 하면서 사실상 그 접경지역지원법에 그게 상위법, 특별법이니까 그게 다 그 안에 담을 수가 있는 법인데 그게 특별법이면서 그 안에 담지를 못했으니까 개별법으로 다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접경지역 시군이 이제 요번에 뭐 광복 70년, 분단 70년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문제기 역할을 했는데 경제가 낙후가 돼 있으니까 접경지역이 어떻게 보면 통일 경제를 위하는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법 제정을 통해서 경기 북부 그리고 접경지역 시군도 좀 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법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지난주에 KBS에 그 미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강의를 하시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아마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언론에서 많이...
한편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통일경제특구 관련 다양한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파주시 LCD 중심의 특구, 고양시 JDS, 그러니까 장항, 대화, 송포동 지구와 연계한 특구,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인천시 개성연계발전전략, 강원 철원군 평화시 건설 등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진하, 윤후덕, 김영우, 정문헌, 김현미, 한기호 등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금 한국이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하려는 근대 산업시설이 어떤 것이길래 그런가요?
후쿠오카현 기타 큐슈에 있는 야하라 제철소, 또 미쯔비시 중공업이죠. 나가사키현의 나가사카 조선소, 일명 구남도라고 불렸던 그 미쯔비시 해저탄광이 있는 하시마 등 총 23개의 시설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관련 시설인데요. 한국으로 보자면 조선인 약 5만 8천 명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던 징용시설 7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따져서 묻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정부는 이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등재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뭐 한국도 많은 유산들이 이런 등재 적합 판정을 받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뭐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강제징용시설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나. 과거 식민지 시대 타민족을 강제로 징집해서 침략의 자본을 마련한 것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돈과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늘에서 혀를 찰 일이다 이런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나 정치권의 무기력한 대응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등재를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외교전에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무거워진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비인간적인 범죄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시설에서 과거 강제징용이 자행된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방법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오늘 한국의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과밀화 방지 또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녹지 개발을 제한했던 한국의 국가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일명 녹지를 법으로 묶어두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그린벨트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가 개발을 제한한 그린벨트 지역도 국민이 불편하다면 편리하도록 해제시켜준다 이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도 시켜주고 또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벨트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주변과 달리 개발을 할 수 없었던 땅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한국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동서남부, 이 경기도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경계 지역 모두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약 총 5,397평방킬로미터가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그린벨트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과밀화 방지, 도시 사람들의 여가 지역 확보, 대기 오염 예방, 뭐 상수원 보호와 국가 안보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있었지만은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수고나 기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좀 바꾸겠다는 것이죠.
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그린벨트 지역이 완전히 묶여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 등으로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 에서 좀 풀려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발표와 함께 45년 역사 만에 그린벨트 정책이 큰 틀의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사람들의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 이용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기간 평균 1년 7개월이었고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체 시기가 빨랐고 나이가 많을수록 휴대전화 사용기간이 길었다고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변화를 따르는 추세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기의 다양한 이용 형태도 알 수 있는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국민의 76.3%였습니다. 디지털 TV 보유율은 2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는 64.5%로 2011년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개인 휴대전화 보유율도 나왔는데요. 한 해 만에 0.6%가 늘어나서 92.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전 국민의 92.4%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건데요. 만 6살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34%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1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뭐 10명 가운데 4명은 그 SNS라고 하죠. 사회관계 소통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그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 역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많았고요. 다음은 뉴스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아,
여성은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그 관련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18세 미만의 응답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65살 이상의 응답자,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날로 변해가는 통신기기 활용 실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